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거하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이 귀한 교사의 직분을 저희에게 맡기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더욱더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교사의 직분을 행하기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통해서 이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서가고 저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숙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줄이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함께 나눌 공과는 21과 물에서 건진 모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6과 빛을 만드신 하나님부터 20과 총리 대신이 된 요셉까지 총 15개의 공과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제 함께 공부해 나갈 겁니다. 오늘 공부할 21과 물에서 건진 모세, 22과는 10가지 재앙, 23과는 홍해를 건넜어요. 24과는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요. 물에서 건진 모세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10절을 제가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은요. 이 성경 전체 중에 모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세라는 뜻은 바로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진 모세, 바로 그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왜 모세를 물에서 건졌는지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욕하러 하수에 내려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수는 바로 나일강을 가르칩니다. 나일강, 바로 이집트의 유일한 젖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풍요와 그리고 건강을 제공해주는 성역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 유역에서는요, 여인들이 특별한 그 일종의 종교의식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산이나 혹은 안녕을 위해서요, 목욕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욕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의적인 씻음인 거예요. 그냥 단지 몸을 씻으려고 목욕한 거라면 바로의 딸이 이 나일강까지 가서 목욕할 필요 없죠. 이 종들이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왕궁에서 목욕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일강으로 간 그 까닭은 바로 이 제의적인 씻음, 그것을 위해서 그곳에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의 딸, 바로의 딸이 갔기 때문에 그곳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곳보다는 왕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 둔 곳이라는 것을, 특별히 마련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모세를 발견한 겁니다. 이 모세가, 발견된 모세를 보니까요, 이 모세가 갈대 사이에 상자 안에 있었는데, 이 상자가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이 갈 상자라고 했습니다. 이 갈 상자, 이 갈대, 이것은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이 파피루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성경이 쓰여질 때 이 종이처럼 그 쓰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배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파피루스 상자였는데, 이 상자라는 말은 성경의 히브리어로 이 모세가 탔던 갈상자,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 이 두 곳에 쓰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자는 바로 네모진 모양의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네모진 그 갈상자에 타고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있었던 걸까? 왜 그곳에 있었던 걸까? 답은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여든 살리고 남자아이는 하수가에 던지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모세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 나일강은 아까 풍요의 상징이라 그랬고, 제의적인 의미에서 다산, 바로 풍요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생명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 나일강으로 갔죠. 이 나일강은 애굽 전체에 생명을 제공해주는 그 젖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강이 아니라 사망의 강이었던 겁니다. 이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기도 했지만 사망의 강이기도 했던 겁니다.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 그 나일강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그 어머니라고 여기며 숭배했던 곳인데, 이 애굽의 공주는 그 나일강가에서 갈상자 안에 모세를 보게 됐죠. 그곳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참으로 애굽의 어머니로 숭배되었던 나일강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고 알고 바로 이 모세를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자, 이 바로의 딸은요, 모세를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다시 2장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써 그 자기가 살던 그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온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이 400년이 가까이 되었죠. 레크밀의 분묘 벽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사당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부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죠. 그들의 피부색은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모세를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의 자녀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알게 되죠.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이 나일강에 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그 남자아이거든 이 강에 버리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1장 6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요셉을 따라서, 총리 대신 요셉을 따라서 이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과 온 땅에 내려질 기근과 흉년에서 바로 이 예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멸망을 피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로 내려온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파라오는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이라고 아주 풍성하게 잘 맞이해 준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노예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세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괴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잡으시고 사도행전 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9절입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가 새 임금 파라오가 우리 족속에게 무엇을 썼어요? 괴계를 썼습니다. 이 괴계라는 말은 자신의 사욕을 채울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온갖 지혜를 짜내는 것을 괴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힘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이들을요 그렇게 나갈까 두려워합니까? 정말 그들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두렵다면 나가주면 좋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짜냈죠. 이게 많으니까 그냥 두면 적하고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다. 이런 명분을 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노역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명분은 바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애굽의 소모품으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명분, 이들이 강하여서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적과 함께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갖다가 버리라고 합니다. 산의 아이면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분을 세우고 그리고 노예로 그들을 전락시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10절 11절입니다. 1장 10절 11절 1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괴괴를 썼죠? 명분을 탁 씌워가지고 그들을 노예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겠다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도 들어가기 전에,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말씀처럼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43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요셉대와 같이 총리 대신의 가족들로 계속해서 대우를 받았다면, 그렇게 환영을 계속해서 받았다면 계속해서 어디에 머물러 있고 싶겠어요? 그 이집트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려는 마음이 시들했겠죠. 우상의 나라 애굽에서요 계속 그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을 겁니다. 점점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화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던 것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아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계기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파라오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학대했지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창성해져 갔죠.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같이 읽습니다. 다 엄하였더라. 그 하는 그 모든 역사,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했던 겁니다. 이때 이렇게 어려운 때에 모세가 태어났던 거죠. 모세가 바로 이 위기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 위기는 단지 고용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여라 라고 말했죠.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이 히브리 산파는 히브리인 산파죠. 이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말합니다.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어떻게 해요?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이제 히브리 산파들은요 바로의 무서운 명령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위치는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는 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신이었죠. 이 바로에게 대적하고 그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왕에게 직접 명령을 들었습니다. 산의 아이는 죽이고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라고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까? 누굴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권위 앞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참으로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위에게 순복해야 되는데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는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를 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근본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도리어요 이들은 바로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왕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바로는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자신들의 노예를 삼기를 원했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요, 바로는 더욱더 집요하게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산파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라 이집트의 전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 절대 권력자의 명령은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더욱더 두려운 것이잖아요. 이 바로는 자기를 위해서 괴계를,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로마서 8장 28절은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요, 이 바로가 세운 계획은 그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 산파들만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무서웠겠죠. 그런데 누구의 명령보다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했어요? 바로 이 모세의 부모님도 그렇게 한 겁니다. 모세의 가족도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 잡아놓으신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모세 가족들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같이 읽습니다.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니까, 자, 그 아들을 탁 보니까 너무너무 준수했던 겁니다. 이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준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모세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아까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도 함께 잡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인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이 모세가 났는데, 출애굽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모세를 보니까 준수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세를 본 거예요.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작정하시고 그 부모의 집에서 기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이 모세의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장 잡은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가족들이요, 이 모세를 살리려고, 이 모세를 살리려고 협력하는데 이 어머니 요게벳이, 어머니 요게벳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이 어머니, 그 여자인 어머니 요게벳의 그 입장에서 더욱더 설명되어 있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하숙과 갈대 사이에 뒀는데 이 하숙과 갈대 사이가 아까 어디라 그랬죠? 어디라 그랬냐면 바로 파라오의 딸이 바로 그 제례 의식하는 바로 그 장소였잖아요. 그 장소를 이 요게벳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왕의 딸이 어디서 이 제례 의식을 하는지를 그 장소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 바로의 딸이 나올지도 알고 있었겠죠. 바로 그 시간에 이 모세를 그곳에 가져다 둔 겁니다. 모세를 살리는 일에 어머니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갈상자에 그냥 넣어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내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 아이를 살리려고 아주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였죠. 이 모세를 살리는 일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뜻을 같이 하고 그것을 준비한 겁니다. 이 부모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그 부모님 밑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라게 되잖아요. 모든 일에 주도 면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일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해 가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주 하나씩 치밀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그 누이도 그것에 함께 했죠. 4절입니다. 그 누이 미리암이죠.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제 바로의 딸이 나올 장소도 알고 나오는 시간도 알죠?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갈대 사이에 이 갈상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미리암이 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시간을 체크하고 있다가 이 공주가 발견하는지 안 하는지 탁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니까 미리암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그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이 미리암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미리암은 멀리서 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겠어요? 이 모세가 그곳에서 이 나일강에서 목숨을 잃기를 바랬어요? 아니면 생명을 구하기를 바랬어요? 생명을 구하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 갈대 사이에 있는 그 갈상자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는 것을 보니까 용감하게 그곳에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 미리암은 그 죽음 앞에 있는 동생에게 그 눈을 주시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사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겠습니까? 우리들도요. 이뤄진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육신의 죽음보다요 영적인 죽음이 훨씬 더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그 영혼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참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혼들에게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사의 마음은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사의 마음은 성경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사의 마음은 교회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사의 마음은 영원한 것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리암이 모세의 어머니를 모세를 볼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준 것처럼 우리는 그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사의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특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 바로의 공주의 권세 아래서 자랐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를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잡아놓은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보호하셨고 바로의 공주의 권세 아래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길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직접 수유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셨죠.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배경으로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배경을 누리고 즐겼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히브리서 11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만일 모세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영광에 그 누리는 것들에 안주했다면 모세 역시 한 사람의 노예와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애굽의 채찍 밑에 있는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애굽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노예로 사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 출애굽기 2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 모세가 모든 것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 바로의 딸의 아들로 모든 것을 누리며 자라가는데 이제 그가 자랐을 때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요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 모세는요, 그 120년 동안 살았잖아요. 이 모세의 120년의 삶은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생활했죠. 바로의 딸의 아들로 지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어디서 지냈어요? 광야에서 지냈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40년은 이제 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역을 행했습니다. 처음 40년 동안은 이 모세는 자기가 굉장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40년은 이 모세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된 겁니다. 배워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말기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첫 40년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자랐고 또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자랐죠. 그러니까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나이가 40살 장성해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바로 모세 나이 40에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인물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구해낼 수 있었어요? 한 명밖에 못 구해냈던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명밖에 구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만 해도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이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그 땅도 그냥 양치는 그런 목축하는 그런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모세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 후에는요,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비록 가시떨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님의 손에 그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별로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그 능력 있는 사도들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알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무엇을 맡겨주셨어요? 사역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우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사로서 참 모든 자질을 다 갖춘 자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부족한 자라는 생각이 듭니까? 모세는 자기가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릴 때 이 떨기나무에 그 불과 불이 붙은 것처럼 그 떨기나무가 그렇게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해가는데 교사로서 이 사역을 해가는데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물에서 건진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교훈들을 기억하고 또 이 모세가 가장 그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 사역을 앞으로도 충실히 함께 해나가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서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능력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얼마나 우리가 능력 있고 강한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구원해 준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영원한 영광을 위한 직분을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직분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 선생님들께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